하나님 받을 말씀, 하나님 말씀 최우기 보십니다. 2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을 하고
그 네모 둘기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아고
재를 닦는 통과 부삽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트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조각으로 불을 만들고 그 위에 냉기에 노트로
그 불은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트로 쌀 것이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여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원래는 17절까지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울타리, 뜰과 그리고 그 번제단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죠. 번제단에서 다 살피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성막의 뜰의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손을 닦는 물듬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성막 첫째 문이 있고 그리고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고 그 뒤에 물듬봉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번제단이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들어와서 1절부터 8절에 성막의 뜰보다 먼저 다뤄지는 것이 번제단에서 오늘 뭐 다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의 뜰보다도 오늘 그 성경의 순서대로 이 번제단에서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의 구조와 또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 이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기물입니다.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크기만으로 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보니까 이 단에 대해서는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부르고 있어요. Altar of the Burnt Offering 이렇게 부르고 또 브론즈 알타, 그래서 오늘 그 설계 제목이 노대 번제단, 또 브론즈 알타 이렇게 했는데 이 번제단이라 할 때는 그 단의 목적을 갖고 있는 표현은 희생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다 그런 의미예요. 뭐를? 희생의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 그래서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노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노단은 단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가 뭐라고요? 노시기 때문에 노단이다. 그래서 또 brazen alt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제단이라고 표현했던 이 히브리 의미는 동물을 죽여서 짐승을 잡는 것도 희생하는 것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에는 자바흐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해서 그 제단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곳이 바로 어디요? 이 제단,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단에 받쳐지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하나 더. 이렇게 제물을 어떻게 해요? 목을 쳐서 피를 흘려내서 그 제물은 피를 받죠.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다 발라요. 그죠?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고기도 바르고, 조각내서 바릅니다. 그래서 바늘 쪽에서 열어둔 상태로 내장들을 씻고 손질하고 살점들을 칼집을 일일이 내고 제단에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제단에 올려놓고서 이제 불 지펴갖고 그것이 버닝, 태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말로 회개하고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자가 저 번제단을 마주하면서 거기서 보게 되는 이 처참한 광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의 값이 눈앞에 보이는 이 처참한 광경처럼 비참한 죽음, 심판,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죄의 결과가.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래주겠습니다. 둘째는 누군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간 데 있어서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오게 되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내 죄값을 대속시키는 거죠. 대신 그래서 대신 날려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희생물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은 나 대신 어떻게 하죠? 제물은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각별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번제단에서 죽여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자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받아주시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과정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여러 제사법이 있습니다만 죽은 짐승의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이유는 그 짐승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예배자의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은 그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제단, 번제단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지라 했는지 죄송합니다. 1절 말씀의 그 규모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의 그 규모가 나오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몇 규빗? 다섯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45cm, 50cm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섯 규빗이니까 2m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이 그리고 길이 다 어떻게 하고요? 다섯 규빗, 다섯 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m 한 35. 1m 한 35 정도.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스로 싸라고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전체를 노스로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단 골격은 시딤나무. 그러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스를 외부로 입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왜 노스로 입혔을까? 왜 금이 아닐까? 지성소에는 다 금인데, 그죠? 금은 불에 약해요. 그죠? 노치 활액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단, bronze altar. 그러니까 노단이라 부르게 된 것이고, 아직 속이 단단한 시딤나무로 만들어야 했고, 겉은 노스에서로 싸서 밀봉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딤나무는 그리스도가 가지는 뭘 말하냐고요? 인성을 상징하죠. 그 나무 제단에 불을 붙이고 짐승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의 열전도가 아주 높은 금속인데 제단에 올려진 짐승이 제가 되도록 몇 시간씩 태울 때 제단의 노스는 이 벌겋게 달아오고 그렇지만 그 속으로 쌓은 제단 속에 이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는 노스의 만큼 뜨거워지지만 아무리 열이 높아도 제단 속의 나무는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소로 쌓고 밀폐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산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노판 속의 나무는 열만 한없이 높아질 뿐이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고통과 사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예표가 거기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교회에 벌겋게 달아오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노셋으로 밀봉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형벌을 다 받으셨고 죽으셨지만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거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시딤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금은 뭘 나타내겠죠? 영광. 그리고 은은 구속. 은 세겔로 구속하는 그 구속. 그런 노옷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설득력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을 구할 때 어디에 장대에 매달았어요? 노세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노뱀이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통해서 노뱀으로 만들라 하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시 뭐라고요? 심판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물의 재료와 색은 그 의미의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규빗, 5규빗 얘기하는데 이 5규빗, 5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 높이는 3규빗인데 이 성경의 숫자 5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로 몇 명을 명했어요? 5천명 명했죠. 모세의 책 역시 오경 역시도 다섯 권이고 또 성막의 지붕 양장을 서로 이렇게 묶을 때도 다섯 개씩 묶어서 두 개의 금고리에 연결을 하라 그랬고 성막의 널판을 연결할 때도 이 채를 낄 때도 네 개의 보이는 것과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다섯 개의 어떻게 하죠? 금고리에 채를 끼워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이방 나라에게도 범세계적으로 미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전해야 할 참 좋은 뉴스다. 굿뉴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스의 스펠링이 뭐죠? N-E-W-S 뉴스죠. 이것이 이스트 노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뉴스 그러니까 첫자를 합해서 동서남북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 퍼져야 할 대단한 놀라운 소식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높이 들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죄인 나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예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해당되는 이 세상 누구라도 살리고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뭐라고요? good news.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래 너희들 알고 있어 good news지 잘 기억해 그러고 마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든 족속에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지상교회는 모든 신약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받은 것이 이거예요. 복음의 뉴스를, 굿뉴스를 어떻게 하라고 전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분명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2절에 보니까 그 내 모퉁이 위에 뭘 만들려고 해요?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 내 모퉁이에는 이게 뿔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죠? 내 모퉁이에 이렇게 삐쩍 나와서 뿔을 만들었어요. 이 뿔은 그 가운데 있는 그 논망, 그물망 있죠? 그것을 줄로 고정시켜서 맨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줄로 희생을 제단의 뿔에 맺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잘 거기에 있고 누군가 집어가지 못하게 잘 견고하게 매놓고 고정시켜놓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은 레위기 4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제단 뿔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지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지단 밑에 쏟아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단의 뿔을 피를 바를 때 손가락 찍어서 바르셨다는 것은 죄가 그 피로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이 뿔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뿔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무엘 22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원수를 물리친 후에 고백했는데 시편 18편에도 시편 18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배웠냐면 구원의 뿔이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뿔. 근데 이 구원의 뿔이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누구의 입술에서 외쳐지냐면은 침례의 아버지 사가랴 성령의 충만함을 와서 예언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말씀하는데 이 구원의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할 분 곧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시 뭘로 말했다고요? 구원의 뿔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의 이름은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내 뿔에 바르라 말씀하신 이 경우들이 있는데 이 뿔은 피를 발라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죄를 범한 자가 제단에 뿔을 붙들어서 피해자의 복수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성 같은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제단의 뿔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냐면 억울하게 죽을 죄를 당한 사람이 막 제단에 달려와서 그 뿔을 잡으면은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없었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 예가 바로 다윗을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와 또 장군의 요압의 예인데 그 다윗의 후처였던 그 아마샤를 이 그 장군 요압이 와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 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생의 그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다시 자기가 제국의 군주다는 그런 의미의 상징이기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 요압이 와서 그 뿔을 잡죠. 그래서 그때 죽이지 않고 후에 솔로몬 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처럼 그래서 그 뿔을 잡으면은 죽임을 면했던 것입니다.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진 피 그리고 번제단 네 개의 뿔이 발라진 피 생각하면서 온통 피투성이고 참혹하고 참담한 장면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눈앞에 처참하게 흘려든 그 피, 그 피 때문에 죄 용서를 안 받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내 대속의 피,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제물리 흘려준 피, 그것을 믿고 믿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무언가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시대와 장소와 혈통과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위해서 흘려진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걸 그에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죠? 십자가의 보혈 의지함으로 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나를 대속했고 내 죄를 사했고 용서해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담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열려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피로만 용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겨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라고 또 고린도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번제단의 기능과 의미와 역할을 건너뛰고 곧장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동시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번제단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번제단의 의미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여기고 구하는 자에게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지성으로 나가는 길이 되지만 그 의미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번제단은 그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어제 로마서 9장에 살폈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십자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죄인을 가로막는 곳이 됩니다. 왜? 죽어야만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살아서는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시적으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듣는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 보라 세상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주님 역시도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를 통하지 않고는 뭐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인데 내 죄 갖고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죽이고 나도 죽고 거기서 자신을 엎드려서 주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로 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지성소인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단의 기능과 의미와 역할을 건너뛰고 곧장 성소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능과 동시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여전히 나갈 수 없는 장벽인 것입니다. 누군지 이 번제단의 의미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심을 여긴 자네가 번제단은 길이 되지만 그 의미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돌과 반석이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이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재물을 태운 후 찌꺼기를 모아 담는 이 팬인 통이 있고 그리고 피를 그 이 재를 퍼 담을 때 쓰는 그 셸프 부삽이 있겠죠. 그리고 피를 받아서 옮기는 대야가 있고 고기를 옮기는 필요한 이 훅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내 불을 쓰는 곳에 두 군데가 있는데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 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는 불을 분향단을 옮기는 그런 기구가 이 불똥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보조기구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노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 그물은 걸릴 수 있는 고리 넷을 만들어서 걸되 단의 절반 높이를 걸라 어제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이제 이 괴가 있으면은 괴의 그물망이 있죠? 그것을 이제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물망의 괴는 어느 정도 높이? 오제로 보니까 단의 절반 높이 걸리게끔. 왜? 그 위에는 뭐가 올라가요? 재물. 동강내에서 이 펼쳐진 재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채와 고리를 만들려고 취재합니다. 그리고 물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꿰서 이렇게 뚫어내고 또 멜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분리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비어 있어요. 그죠? 비어 있어요. 조각목 널판 속을 비게 하라는 지시는 아마 이동하기도 유리하게끔 무게를 줄이게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불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한다면 이 번제단은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 위에 거 보세요. 올라가는 그런 계단은 없어요. 근데 레위기 9장 20일이니까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저렇게 약간 지면보다 높게 두어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런 받침대를 넣어서 높게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이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번제단에 사용되는 재물, 그릇, 채, 제단, 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지 말며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구약의 십자가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때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하고 계속 재물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희생제사가 없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자 동시에 장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죄인들의 발걸음을 일단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흘리는 뭘 보여?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해야 할 비참함이고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결과고 내가 당해야 할 저주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임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벌로 내가 받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나 대신 빌려주신 대속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흘려진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또 거기에 드려진 희생제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번제단을 통과한 자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할 건 뭐냐? 그래서 이 전도폭발에서 두 가지 퀘션이 전도폭발 마크가 있는데 두 가지 물음표예요. 두 가지 물음표. 그 물음표가 뭘 물어주냐면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여기서 침묵하고 고개 흔들면 안 되지.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천국에 당신이 이르는데 왜 이 좋은 천국에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다면 첫 번째 대답은 분위기상 끄떡끄떡 해서 이제 왔는데 두 번째 대답은 정말 필요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네,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통과하지 않고 못 나가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 얻은 구원한 사실을 고백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을 지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대속해 주실 재물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오신 거예요. 죄 없은 자로. 그래서 주님이 친히 속죄의 재물이 되고 어린 양의 대물이 돼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진노를 만족시켰고 그 공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 공로를 입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뭐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제단에 놓여있는 위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소가 있고 아까 맨 첫 번째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보면 거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가 있죠. 거기는 규빗이 어떻게 된다고요? 30 그리고 10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10, 10이에요. 가로세로. 그리고 성소는 20, 10.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제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와 뜰 안에 있는 것이 그 기물이 번제단과 물등봉이 있는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규격이 100규빗이에요. 100, 100.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는 가로는 50. 100, 1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물등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세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치가 어디 있나 기억하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 중에 가장 컸고 지성의 성막에 하는 게 제사드리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대야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번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로 그거예요. 6장이 우리는 주와 함께 어떻게 보여?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진행받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으로 연합된 자로서 그 침례의 이 삼각형의 꼬리를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번제된 살리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천이라.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이상의 탁월한 길이었고 폐하지지도 않을 영원한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 그 어떠한 죄도 그 필름 앞에 용서함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으신 구원은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누구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서 사랑하실 때 어떻게 죽기까지 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성자 하나님. 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시켜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귀중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우리의 부여받은 지상태의 과제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언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